다루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 이제 저를 보시고요.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저를 보시고요.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네. 우리 양쪽 옆에 계신 분들한테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고 선포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 같습니까? 네, 아멘. 예, 소리 아주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수의 힘인가 보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읽었어요. 신문을 읽는데 그 신문 한쪽 면에 예, 하나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한쪽 면 전체 타이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종교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종교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하던 도발적인 제목이 적혀있길래 이게 무엇인고 하고 쭉 보니까 새로운 책,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 새로운 책을 서평해놓고 이야기를 한 전체면을 할애해서 준 글이었어요. 그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니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뭐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라고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명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자숙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 원제로는 신이라는 망상 이라는 제목을 가진 새로운 책입니다. 저자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진화생물학자고 또 진화생물학자인 전문가답게 자기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또 딱딱한 고학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문필이 얼마나 좋은지요. 미국에서도 1급 수필가로 정평이 나 있어서 미국 독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리차드 도킨슨이고 이 사람이 막 따끈따끈하게 낸 책이 이 만들어진 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 책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종교가 교회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은 적어도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인이 되거나 또는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무시하는 사람으로 비춰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 대통령 부시나 그 아버지 부시나 다들 알다시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드러내면은 성공할 수 없는 정치 영역이 바로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미국 속에서 이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분께서 뭐라고 논증을 해나가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사람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현 미국 안에 잔재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의 맹신이 미국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무지몽매한 모습이 21세기의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재앙이 뭐냐면은 전 세계와 열방 속에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유고슬라비아에 있었던 그 보스니아 내전 인종청소의 망령이라고 별명이 붙여있는 보스니아 내전이라든가 미국 9.11 사건 같은 경우 이 모든 사건의 내면에는 바로 기독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피랍된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바로 이 21세기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저자에 의하면 바로 니네들 교회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책 내용 중에 간단한 예화를 한 두 개 정도 들었어요. 어느 기자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재임 시절 그 부시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대통령 각하, 무신론자인 미국 시민도 동등한 시민권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무슨 말씀, 천만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5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타종교나 무신론자입니다. 매스미디어에서 이 소식이 나갔을 때의 반향은 생상할 만하죠.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9.11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작전참모회의를 하고 나서 대정부이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라크를 침공하라는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하면서 이라크를 침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그 끝에서 이렇게 비꼬아서 넌지시 우리에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라크 안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라는 계시는 내려주지 않았나 보지? 이렇게 이 책이 이제 막 우리말로 번역돼서 제가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책 사보지도 못했어요. 신문 전체에 할애된 내용을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진술에 대하여 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만 적어도 이 한 면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이 무신론자의 일침이 일면 수긍은 간다라는 내용이 제게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대인관계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힘 조금 있다고 힘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보다 힘 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 꼬리를 내리고 반면 자기보다 못한 약한 사람 앞에서는 어줍잖은 이 강함을 과시하며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가까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어떻든 선의의 차원에서 자신을 낮추고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힘을 사용하되 절제된 모습이 보이고 겸손의 냄새가 풍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을 평가받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앞에 사람을 만나면 힘이 있어서 굴복할 수는 없지만 왠지 거북스럽습니다. 왠지 만나기 싫습니다. 왠지 그런 사람이 바른 말 하더라도 그냥 미워요. 근데 후자의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왠지 가까이 하고 싶고 존경이 가고 신뢰가 가고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책을 소개하는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추측한 것은 이 저자라는 분이 미국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꼴보견인 사람, 힘은 있어도 그 힘을 과시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꼬리를 낮추고 약한 자는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감정으로 쓴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예, 사람은 세상은 강해야 인정받습니다. 도덕적으로 강하시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강하시든 어쨌든 강해야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강해야 사람들과 세상은 머리를 수그립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나 가장 확실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 미국 내의 교회와 기독교든 한국 내의 교회와 기독교이든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다소 거북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서 비춰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강하기에 세상의 이목에 집중되고 있고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질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강함이라는 단어를 교회와 기독교도 즐겨 사용합니다. 우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강한 분이십니다. 강함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전쟁터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기에 강한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전쟁이 있고 그렇기에 동일한 강함이 필요하다라는 신앙적인 논리가 당연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입니다. 전쟁의 의미는 승리에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강해야 세상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공격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 많은 가르침과 동기부여가 계속적으로 목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앙은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전쟁에선 승리만이 위대하며 승리만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한국 사회나 또 이 매스미디어, 대중 언론이나 무엇보다도 이 인터넷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쭉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에서 기독교의 강함에 대한 많은 질타와 비방과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얼마나 공격적이고 거칠고 저주스러운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대표격의 어느 언론사가 사설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네티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자중을 부탁하는 사설까지 적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바로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감사합니다. 저는 시편 24편의 이 찬송을 부르면요, 저 개인적으로 힘이 나요. 확신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다짐이 솟아오릅니다.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성규 목사님께 제가 이 찬송 한번 불러주세요 하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망, 저 개인적인 자그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겁니다. 무협 영화를 보면 자신이 섬기는 군주나 그 제왕,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검객들 보셨지요? 그 검객들이 이 황제나 자신이 섬기는 군주 주인을 보호하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주인의 품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을 섬기다 가니 후회가 없습니다. 제에겐 영광입니다. 그런 말, 이렇게 말하는 금객들 보았을 거예요. 아, 저는 속된 말로 그냥 뿅 갑니다. 전 그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제가 섬기는 왕,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검객, 왕의 영광과 왕의 치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과 내 가족들조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적 자객, 영적 검객으로 살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의 주관적 생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저의 목회 인생 계획 속에서 저의 목회적 신학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 스스로 계속 강함을 위해 갈고 닦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양성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함이라는 것을 이 세상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보여주나 그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한 분입니다.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 바로 앞절에 있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곧 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열방의 주제 되시고 열방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주제시며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강함의 소유자요 강함의 주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약하심으로 못 박혔다고 합니다. 주님의 절대적 강함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는데 그 방법은 약함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강함을 약함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분명하게 짚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함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약함은 말 그대로 힘이 없기에, 강함이 없기에, 의지력이 없기에 무력한 모습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함은 강한 자로서 선택한 적극적인 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약함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혜로움이라는 약함입니다. 오늘 이 지혜로움이라는 약함 하나만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함은 소수자의 특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강함을 보고 동경도 하지만 강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함을 소유한 자는 그 강함을 드러낼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로움? 매사에 똑 부러지는 그리고 정확한 대리가 있었습니다. 똑 부러지는 그의 말과 행실이 그 대리의 특색이요 그 대리의 강함이었고 그 대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더라도 사사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 대리입니다. 그런 대리에게 선배 되시는 과장님이 조용하게 불러냈습니다. 김 대리, 예, 자네 명석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를 혹시 아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사와 다른 직장 동료들의 정확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명석함이고 그것을 때에 따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지혜로움일세. 예, 정확한 오류를 찾아내는 명석함, 바른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직설적이고 직언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바르고 정확하다 보니 합법적이기도 하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석함은요, 이지적인 강함을 상징하고 도덕적인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이지적 도덕적 강함을 가지고 있는 이 대리의 직장 대인관계가 어땠을까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합법적이었고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이 김대리의 직장 관계 속에서의 세움과 살림과 생명의 불어넣음은 어땠었을까요? 왠지 이런 사람 만나면 좀 가까이 하기 좀 싫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왠지 이 사람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왠지 그냥 미워요. 그냥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른 이들을 세우고 회복하고 일으키는 것은 이 명석함이 지혜로움이라는 옷을 입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명석함이라는 이지적 강함에는 존경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명석함이라는 이지적 강함에 지혜로움이라는 약함을 덧입히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약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강함이 약함을 만났습니다. 강함이 약함을 의지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로움인데 어떤 지혜로움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만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강함은 또 다른 강함과 동맹을 맺고 강함은 또 다른 강함과 유대를 맺고 강함은 강인한 방법을 통해 또 다른 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함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강인한 자가 가장 약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세상의 모든 약한 것과 세상의 모든 강한 것까지 아울러 구원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한 약함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논리와 질서로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비상식적입니다. 그렇게 따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강함은 사라집니다. 비효과적이며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목사로서 인정합니다. 일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여겼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상태인 죽음에까지 내몰렸습니다. 3일 동안 그런 가장 약한 상태인 죽음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3일만 보면 예수님의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3일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3일입니다. 그런데 이 3일 후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상반절이 아닌 중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한 십자가를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이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시켰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시킨 것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더라. 이것만큼 강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한 자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강한 자의 자리를 복원시키는 것은 강한 자가 그 스스로 할 몫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는 몫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강한 자가 더욱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만 강한 자가 약함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서 가장 약한 모습을 취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강한 자의 자리로 복원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불리고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 세상의 지혜에 따라 더 강함을 추구하고 또 다른 강함을 추구하고 앞에서 예화를 든 것처럼 이 명석함이라는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랄지라도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신뢰가 안 가고 괜히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강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강한 신앙이든 강한 사회적 지위이든 강한 권세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하시든가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시든가.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받고 있습니까? 뭐 잘 아시죠?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강함이 부족했을까요?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종교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종교가 강함이 부족해서일까요?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이런 엄청난 악의의 댓글들이 쫙 올라올 때 시발유를 붓는 사진 하나가 인터넷에 또 떠올랐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이 시간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보이세요?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십니다. 그리고 밑에 계시는 분은 두타 스님, 두타 승려입니다.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 왼손에 십자가를 들고 오른손으로 두타 승려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두타 승려가 누구냐면 부산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아는 사람인가 봐요. 매일 80세 안팎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200명을 데리고 이 민들레 밥집이라는 것을 두 군데를 운영하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탁발을 통해 지나가는 행인들의 이 돈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딱 인터넷에 뜨고 나서면은 그냥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모든 포털 사이트와 매스 미디어에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 댓글이 그냥 쫙 깔려버렸어요. 아마 인터넷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제 또래 전후일 겁니다. 다행히 이 사진이 나가고 나서 이 스님하고 이 전도자하고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스님에게 이런 상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분과의 만남은 전생의 업보를 푸는 과정입니다. 내가 전생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고 내 모습을 참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3자가 나서서 나쁜 말을 쏟아내면, 댓글 말하는 거죠, 나쁜 말을 쏟아내면 다시 악업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기자가 이제 이 안수하심 전도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면 역효과는 있지 않으신지요? 그때 이 전도자께서 하신 말씀이, 예, 그건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방법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뭐 좌우지간 무리를 일으켜 제가 그 스님 만나면 정식으로 사과는 해야겠네요. 이렇게 기사가 또 인터넷에 쫙 떴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로서 팔이 안으로 굳겠지만 정확하게 점수를 주면 누구한테 점수를 더 주시겠어요? 뭐 저는요, 여기 계신 이 전도자를 욕할, 비방할 사람이 절대 못 됩니다. 전 저분처럼 시내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경험이 솔직히 없습니다. 또 지금도 솔직히 그럴 만한 용기가 부족하고요. 기껏해야 제가 기차역 앞에서 전도지 몇 장 뿌린 것 외에는 공공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 그 전도자 되시는 그분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분명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섭리와 계획을 허락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상징적인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수하시는 전도자께서 딱 서서 왼쪽에 손을 딱 들고 가슴을 딱 펴고 이렇게 탁 안수하는 모습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안수하는 이 장면이요, 자신의 강한 힘으로 낮은 자를 강압적으로 내리 누르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 눌러야 하나님의 권위와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내리 눌러야 하나님의 강함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제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도 하나님의 속성인 강함을 믿음으로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린 누가 뭐래도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누리느냐라는 전략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강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함이라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함이라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약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약한 자의 자리와 의지 없는 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앞에 예화에서 들었듯이 명석함을 돕는 지혜로움과 같습니다. 강함을 강하게 해주는 지혜로움과 같습니다. 그 모 기업에서, 대기업인데요, 모 기업에서 이제 강의를 마친 강사를 모시고 이 회사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부장은 이제 강사가 수고했으니까 수고에 대한 배려로 강사를 위해 앉히고 나서 가장 막내 말단 사원에게, 어이 아무개 가서 물 한 잔 따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신입사원 막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장님 여기 셀프 서비스인데요? 하면서 가르치는데, 물은 셀프 서비스. 여러분, 이 신입사원 열렬한 예수쟁이랍니다. 이 신입사원이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명석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은 셀프 서비스였기에 알아서 떠먹는 것이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신입사원의 대인관계가 어땠을까요? 안 봐도 흔하죠. 이 셀프 서비스 현장에서 타인을 섬기는 약함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있었더라면 아마 그 부서의 분위기, 그 식당의 분위기, 어이구 저 막내 됐네 그려라고 인사 고가에 어드밴티지가 됐을 텐데, 셀프 현장, 곧 섬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타인을 섬기는 약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그 조직의 문화와 부서 분위기가 살고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약한 자리에 임하면 그 이후에는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함의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모든 무릎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꿇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라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용기가 생기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고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강함과 그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에 기초해서 가장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한 자리에 올려놓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가운데 직분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기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세상 감투적으로 강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과 우리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한 자의 모습과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왕따의 은따니 되겠지만 결국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꿈은요, 야망이지요, 모든 한국 사회의 전 문화 영역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의 한국적 시대적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볼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제가 보기엔 포항에서는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영남 일대에서도 강하고요. 오늘 제 동기 한 분이 우연찮게 기쁨의 교회 또 찾아왔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잘 나가는 교회,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강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소문이 난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요,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함을 어떻게 드러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약함을 찾아보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강함의 역사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는 주재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겠사오니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세상 현장, 직장 현장, 사회 현장, 가정 현장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